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오디오북.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1911년 2월 19일. 오늘 제가 침대에서 어떻게 내려오라고 했었던지요. 저는 그냥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아주 간단한데 저는 완전히 과로했습니다. 사무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의 다른 작업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사무실로 갈 필요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매일 6시간씩을 거기서 보낼 필요가 없었더라면 저는 제 작업을 위해 조용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만큼은 사무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완전히 제 일로 꽉 찼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 당신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결국 이것은 그저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제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당한 요구들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게는 정말 끔찍한 이중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정신 이상만이 그 출구겠죠. 저는 아침 햇살이 잘 비치는 가운데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것을 글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내일이면 틀림없이 다시 제 몸이 좋아져서 사무실에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업무 부서에서 저를 쫓아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사무실에서 제가 첫 번째로 듣게 될 것입니다. 1911년 2월 19일. 내 영감의 특별한 방식. 이 방식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자 가장 불행한 사람인 나는 밤 2시에 잠자러 간다. 내가 그것에 대한 생각만을 견뎌낸다면 이 특별한 방식은 어쩌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전의 모든 것보다 고양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특정한 작업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영감이다. 내가 만약 무턱대고 문장을 하나 쓸 때면, 예를 들어 그는 창밖을 내다본다. 그러면 그 문장은 이미 이렇게 완벽하다. 너는 여기에 더 오래 머물 거니? 라고 내가 물었다. 갑작스러운 말 때문에 나쁜 징조로 입에서 침이 약간 튀었다. 그것이 내게 방해되니? 그것이 너한테 방해가 되거나 혹은 올라가는 것을 어쩌면 멈추게 한다면 내가 바로 갈게. 그렇지 않으면 기꺼이 좀 더 남아있을게. 난 지쳤으니까. 1911년 3월 28일. 화가 폴라 카를린. 커다랗고 거의 펑퍼짐한 얼굴을 뾰족하게 만드는 두 개의 넓적하고 커다란 앞니가 위쪽으로 보이는 그의 아내. 추밀한 고문관 부인 비트너. 적어도 앉아있으면 남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강한 골격으로 나이를 강조하는 작곡가의 어머니. 슈타이너 박사는 참석하지 못한 자신의 학생들로부터 간곡히 요청받고 있다. 강연에서는 죽은 자들이 그를 강하게 충동한다. 지식욕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까? 공공연하게야 그렇겠지. 두 시간 동안 잠을 자다. 사람들이 전차에서 한번 불을 끈 이후로 그는 항상 초를 갖고 다닌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웠다. 그는 위넨에서 자신의 연극을 공연하였다. 거기서 네가 그것을 1년간 연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해하지는 못해. 그는 의상을 그렸고 음악을 만들었다. 그는 화학자 한 명을 가르쳤다. 파리의 몽시부드의 실크상인 르비 시몬은 그 사람한테서 사업적으로 최고의 조언들을 들었다. 그는 그의 작품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추밀원 고문관 부인은 자신의 수첩에 사람들은 더 고양된 세계의 인식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파리의 뢰비에게서 라고 썼다. 빈 지부에 신지학자 한 명이 있는데 그는 65세로 엄청나게 힘이 세고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고집센 사람으로 전에는 굉장한 애주가였다. 언젠가 그가 부다페스트 회의에 갔었다. 달빛이 비치는 저녁에 블록스베르크라는 산에서 열린 만찬에서 슈타이너 박사가 예기치 않게 모임에 나타났을 때 놀란 그가 맥주잔을 든 채 맥주통 뒤로 숨었다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일 수밖에 없다. 슈타이너 박사가 그것에 대해서 불쾌해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쩌면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정신연구가는 아니더라도 유일하게 신지학과 학문을 조화시키는 과제를 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 역시 알고 있다. 언젠가 한번 그의 고향 마을에 한 생물학자가 왔는데 그는 위대한 초자연의 마이스터였다. 그가 그를 깨우쳐 주었다. 내가 슈타이너 박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회상으로 설명되어졌다. 그 부인의 의사는 그녀에게 유행성 감기의 조짐이 나타났을 때 슈타이너 박사에게 약에 대해 물었고 그녀에게 이 약을 처방했는데 약으로 곧장 그녀를 치유했다는 것이다. 한 프랑스 여인이 오르브아 하면서 그와 작별했다. 그는 그녀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두 달 후에 그녀는 죽었다. 위넨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위넨의 한 의사는 슈타이너 박사가 정해준 색깔로 치료를 했다. 그도 역시 환자를 특정한 그림 앞에서 30분 혹은 좀 더 오래 집중하라는 처방을 내려 피나코테크 미술관으로 보낸 것이다. 전설적 세계의 종말, 유령 같은 세계의 종말, 그리고 현재의 이기주의에 의한 세계의 종말. 우리는 결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광기가 만연한 힘들만 주도권을 잡지 않는다면 슈타이너 박사의 시도는 성공할 것이다. 그는 2리터의 아몬드 우유와 키 큰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을 먹는다. 그는 부재하는 자신의 학생들과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교류한다. 이 생각하는 방식은 자신이 그들에게 보낸 것으로 이 방식을 만들어낸 후에는 그들을 더 돌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 써버린다. 그는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만 한다. 판타 부인은 말한다.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슈타이너 박사는 말한다. 달걀을 먹지 마세요. 나는 슈타이너 박사를 방문한다. 어떤 여인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6만스 거리에 있는 빅토리아 호텔 2층. 하지만 급하다며 나는 그녀보다 앞서 들어갈 것을 부탁한다. 우리가 기다린다. 여비서가 와서 우리를 위로한다. 내가 복도를 둘러보다 그를 본다. 그러자 곧장 그가 반쯤 팔을 벌리며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그 여인이 자신이 첫 번째로 왔다고 설명한다. 그가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는 대로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간다. 저녁 강연회에 입는 왁스는 바르지 않고 순전히 검은색으로만 번쩍거리는데 왁스를 바른 듯한 그의 검정 프로코트는 지금 낮 오후 3시에 보니 특히 등과 겨드랑이에 먼지가 있고 얼룩까지 져있다. 그의 방에서 나는 내 모자를 위한 웃기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느낄 수 없는 공손함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나는 장화끈을 매기 위한 작은 나무틀 위에 모자를 놓아둔다. 한가운데에 테이블이 있고 나는 창쪽을 보고 앉아있고 그는 테이블 왼쪽에 앉아있다. 테이블 위에는 초자연적 생리학에 대한 그 강연들을 기억나게 하는 몇 장의 그림이 그려진 서류가 좀 놓여있다. 자연 철학에 관해 소책자로 나온 연감이 다른 때에도 그렇게 널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책더미를 덮고 있다. 단지 주위를 둘러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항상 붙들어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라도 시선이 돌아온다는 점을 주의해야만 한다. 그는 몇 마디의 느슨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당신이 그 카프카 박사시군요.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지학에 종사하고 계시죠? 하지만 나는 내가 준비한 말로 밀어붙인다. 저는 제 본질의 커다란 부분인 것처럼 신지학을 향해 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지학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신지학이 제게 가져올 아주 나쁠 수 있을 새로운 혼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겪는 불행이 바로 혼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행복과 저의 능력,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쓸모가 있는 모든 가능성은 옛날부터 문학적인 것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어떤 상태, 많지는 않습니다. 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들은 제 생각으로는 박사님 당신이 기술했던 예언자적 상태들이 근접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떤 착상이 떠오르던지 완전히 그 속에서 살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착상들을 실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제 한계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의 한계 자체를 느꼈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열광의 고요함만이, 이것은 아마도 예언자에게 고요한 것입니다만 결여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결여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제 작품을 저 상태에서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추론합니다. 저는 이 문학적인 것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로 완전히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제 가족관계를 제외하고 제가 작품을 쓰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과 이 작품들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저는 이미 문학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 건강과 제 성격 역시 형편이 가장 좋은 경우에도 불확실한 삶에 제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회사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직업은 서로를 견뎌낼 수 없고 공동의 행운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가장 작은 행운이 두 번째에서는 커다란 불행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좋은 글을 썼다면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안달하다가 아무것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유부단 때문에 점점 더 속상해집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겉으로는 제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제 내적 의무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모든 의무는 내게서 더 이상은 감동을 주지 않는 불행이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추구에다가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신지학의 동기를 부여해야만 할까요? 신지학이 두 가지 방향을 방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두 가지에 의해 방해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현재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인 제가 이 세 가지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이것을 여쭤보려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이 일에 능력이 있다고 박사님이 간주하신다면 제가 실제로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드러나게는 조금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었고 내 말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을 그는 강력한 집중을 돕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리를 안 내는 코감기가 그를 성가시게 했다. 코에서 콧물이 흘렀는데 그는 콧구멍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넣으면서 코 깊숙이 손수건을 계속해서 끼워 넣었다.